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더위와 가을의 신선함, 미지근한 온기와 서늘한 냉기가 함께 있어서 산과 들의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9월입니다. 오늘은 13일, 벌써 두 번째 주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왠지 빨라지는 것 같은 이 계절에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봅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내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시민권자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데 메디케이드의 종류가 많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종류와 노후에 필요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군요. 이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메디케이드는 8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메디칼 법에 의한 메디칼 베네핏 프랜드는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택스를 내는 일을 해서 40크레딧을 받은 사람이거나 또는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일 경우에 이제 메디케어는 해당이 되고, 메디케어는 그 주정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페더럴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미국 전역에 10개의 그 메디컬 로컬 리저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가버리지 업무를 하는데, 우리 뉴저지나 뉴욕의 경우는 뉴욕에 있는 메디케어 리저널 센터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대신 이제 메디케이드는 같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메디케어가 커버해주지 않는, 메디케어는 프라이머리고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가 커버해주지 않는 세컨다리 메디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커버리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트에서 관리하고 스테이트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물론 연방 예산 가지고도 하고 스테이트의 자체 예산 가지고도 하지만은 스테이트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자기 주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해서 커버리지 하고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는 스테이트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뉴저지나 뉴욕의 경우는 되게 비슷한데 다른 스테이트들도 메디케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우선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임신 중일 때 산모를 대상으로 한 프레그넌트 메디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살부터 18세까지 어린애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Children Health Insurance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어린애들만 부모의 그 재정 형편에 따라서 어린애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디케이드죠. 그 다음에 이제 18세부터 65세 되기 전까지는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이제 몇 년 전에 생긴 그 Affordable Care Act Medicaid, 일명 Obama Care Medicaid, 또 다른 면으로는 Medicaid Expans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으면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Regular Medicaid, Adult and Blind and Disability, ABD Medicaid라고 합니다. 레귤러 메디케이드가 있고 65세가 넘어서 질환이 생겨서 만성질환 케어를 해야 된다든지 메디컬 케어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롱텀케어 메디케이드까지 임신일 때부터 65세 이후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까지 단계별로 기본 메디케이드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스테이트별로 다 같습니다. 자격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분은 이제 필요로 한 게 이제 80세가 넘은 분이기 때문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인포메이션을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할 경우에는 레귤러 메디케이드 받고 레귤러 메디케이드는 자격이 그 개인일 경우에 한 달에 인컴이 1255불 부부일 경우는 1721불 미만이라야 되고 은행 자산이 혼자 싱글일 경우에는 4,000불 그리고 두 부부일 경우는 6,000불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어느 수준이나 다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레귤러 메디케이드 그건 건강할 경우가 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질환이 생겨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자격 규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두 부부일지라도 두 부부의 인컴을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해당되는 필요한 사람의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 개인의 인컴만 따집니다. 왜냐하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건강할 때 잘 살고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아파서 이제 케어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로 하는 메디케이드이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 개인의 인컴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컴이 지금 누적의 경우는 2,901불 한 달에요.
네.
미만이어야 되고 또 싱글일 경우에는 은행 자산이 2,000불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살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요. 그 싱글일 경우하고 두 부부일 경우하고는 그 롱텀케 메디케이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롱텀케 메디케이드를 일명 그 인스티튜셔널 메디케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매니지드 롱텀 서비스 앤드 서포트라고 하기도 해서 MLTSS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인컴, 해당되는 사람의 인컴이 2,900 한 달에 한 달에 2,901불 미만이어야 되고 두 부부일 경우에는 자산의 경우 다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은 부인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세이빙 자산이 있다거나 CD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세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 집에 남아있는 부부 중에 한 사람에게 에셋을 자산을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니멈 보통 31,000불에서부터 157,000불까지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 안에 재산이 있으면은 그거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 그 차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널싱홈이 가야 할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야 할 사람의 경우는 재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신청을 해야 하는 거지면서 그러면서 홈케어를 커버해 줍니다. 생활이 곤란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트 리빙홈, 널싱홈 가기 전에 어시스트 리빙홈에 커버도 롱텀케어 메디케이드가 해주고 그 다음에 널싱홈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홈케어, 어시스트 리빙홈, 널싱홈을 커버해 주는 게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두 부부일 경우에는 그 혼자 사는 경우하고 자산이나 또는 생활비 보조가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두 부부일 경우에 한 사람이 널싱홈 가면서 자기 인컴을 가지고 가버리면은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는 인컴이 줄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잘못하면 극빈자가 돼버리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널싱홈 간 사람이 받는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서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에게 미니멈 생활비를 보조해 줍니다. Monthly Maintenance Need Allowance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유지제의 경우는 한 달에 2,555불이 되도록 보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남아있는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한 달에 인컴이 소셜시키지 1,000불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2,555불이 되도록 1,555불을 메디케이드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는 많으시고 내가 단순히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롱텀케어 널싱홈을 간다든가 홈케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몸이 안 아픈데도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아파서 어느 인스티튜셔널 메디케이드라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메디컬 치료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주는 거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신청이 안 됩니다. 신청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신청을 해서 레귤러 메디케이드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이 될 때 신청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AWCA 전화 201-862-1665로 문의하시고 또 상담 필요하시면 대면 상담 혹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 지 올해가 4년째인데 나이가 9월에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받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자격이 5년이 되어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5세에 신청을 안 하면 페널티가 붙는다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메디케어에 대한 질문인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부분적인 것만 알고 계시는데 우선 이분은 영주권 4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영주권 4년이면은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있는 분입니다. 메디케어를 받으려면은 10년 세금을 내는 그 일을 해서 메디케어 택스를 낸 사람에게 40크레딧이 됐을 때 메디케어를 신청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예를 들어서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메디케어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한 부분은 메디케어 자격이 없더라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부부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혼자 계신다면은 메디케어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5년이 돼야 하고 뭐 페널티 물어야 된다 이런 걱정은 그 잘못된 걱정입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말씀드린 대로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세금을 내는 택스를 내는 메디케어 택스를 내는 40크레딧 크레딧을 갖는 사람이 갖게 되고 그런 자격을 갖췄을 때 신분상의 조건이 영주권 5년이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65세가 되는 생일달에서 3개월 전 또는 3개월 후 그 7개월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만약에 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메디케어 팟 B 프리미엄에 페널티가 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메디케어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단계는 아니고 다만 이제 영주권 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주권 5년이 되고 9월 달에 65세가 된다고 그러니까 65세가 되면은 영주권 5년이 되면서 레귤러 메디케이드의 신청 자격 연령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소득이 적으면은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어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 영주권 5년 되기 전에 지금 당장은 영주권 받은 지 4년이 되고 65세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 익스펜션을 신청해서 그 메디케이드를 자격을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는 65세가 되면 그 생일달에 딱 끊어지거든요.
네.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레귤러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되면은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분이 영주권 받은 지 올해가 4년째인데 9월에 65세 되잖아요.
네.
메디케이드도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간이 다른가요? 메디케어랑?
메디케어도 역시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은 영주권 5년입니다.
네.
물론 이제 특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라서 스테이트별로 영주권 5년이 안 돼도 자격이 있는 스테이트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스테이트들이 다 영주권 5년입니다. 그건 페데럴 법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65세가 되어도 페널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메디케어 해당자가 아니니까
네.
페널티 걱정이 없습니다. 영주권 4년이니까 이제 영주권 5년이 되면은 내년에 그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영주권 4년인데 올해 65세가 되셔서 메디케어 페널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자격이 될 때 신청을 안 하고 있을 때 페널티가 붙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AWCA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 원하시면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201-862-16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경아 의학영향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9월 건강 프로젝트로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네. 학생들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은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에너지 드링크하고 그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으로서 되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부분들이 위험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음식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그 여러 종류의 에너지 드링크가 많이
네.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마시면 진짜 그 피곤한 게 좀 풀릴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에너지 드링크 종류도 많고 정말 그 매대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우리 학생인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드링크를 포함해서 어떤 그 카페인을 먹는다면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어서 피로를 덜 느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일시적인 효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중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네.
바짝 반짝하는 그런 거
네.
그래서 카페인 섭취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집중력이 좋아져요?
네. 적당량의 카페인은 실질적으로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 과도한 섭취는 불안이나 불면증 또 심박수의 증가를 에 대한 그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어서 그 좀 그 사건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20대 여성이 평소에 마시던 에너지 드링크 때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20대 여성이었고요. 매번 이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매번 먹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고 같이 있다가 의식이 쓰러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회복이 불가했는데요. 근데 10일 동안 치료했는데 뇌 손상이 심각해서 가족들은 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 거를 결정을 하고 난 않는데 이 차 안에서 항상 이 에너지 드링크 4캔 이상 발견하고 또 네.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는 항상 이 에너지 드링크만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실질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한다면은 고 카페인에다가 설탕이 들어가고 엘카니틴이라는 게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압도 올라가고 또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실제로도 매일매일 그 캔을 에너지 드링크를 4캔 이렇게 마셨던 21세 남성도 심부전으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카페인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이게 강성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불안하거나 불면증 또 위가 자극되거나 근육이 경련이 되거나 산만한 행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잘 주의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네. 자주 마시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카페인도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는 한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흔히 그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그 커피 한 잔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임산부인 경우에는 300mg 이하를 섭취하라고 하고 청소년들은 보통 100mg 이하, 네. 체중당 2.5mg 이하 이렇게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를 두 개만 마신다 하더라도 이미 이 권장량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카페인 대신에 좀 이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부분을 좀 건강한 부분으로 좀 고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페인 섭취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네네.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카페인이 이제 뇌에도,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카페인이 중추신경계 자극제로서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는 주지만 과도한 섭취는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청소년의 에너지 드링크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는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이 이제 주의력과 또 이게 반응 시간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또 과도하게 섭취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카페인 섭취도 좀 줄이고 네. 또 에너지 드링크도 생각 안 나게 제철 음식 또 뭐 네. 도시락 같은 거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은 카페인을 100mg 이하로 제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두뇌가 쓰는 에너지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단순당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서서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현미나 귀디나 고구마 이런 뭐 과일이나 곡류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침에 삶은 달걀이라든가 아니면 오트밀죽이나 귀디죽이나 이런 걸 이렇게 같이 드셔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라고 한다면은 견과류가 두뇌에도 너무나 좋은 그런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견과류와 아보카도나 연어 이런 부분들은 오메가3는 집중력을 올려주고요. 또 알기닌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이 알기닌이 혈류를 개선하기 때문에 그 각성제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한 줌이 나 그릭 요거트 이런 것을 드셔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뇌의 영양소가 비타민 B군에 해당하는 게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많은 이 닭가슴살이라든가 또는 계란이나 콩이나 시금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만만한 게 바나나예요. 뭐 어떻게 뭐 저희가 준비를 안 해도 되고요.
아.
네, 근육 신경 기능을 조절해주는 또 피로감을 완화해주는 게 바나나입니다. 그리고 당도 빨리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마그네슘 많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ATP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바나나에다가 땅콩 버터를 약간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올리는 부분들도 좋겠고, 그리고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빨리 집중력과 그리고 에너지를 올리고 싶다 이럴 때는 다크 초콜릿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다크 초콜릿이라고 한다면은 그 카카오가 70%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은 적지만 플라보노이드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뇌혈류를 개선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집중력도 올라가고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은 카카오가 70% 이상인 그런 좋은 다크 초콜릿을 한번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공부하기 전에 뭐 다크 초콜릿 두세 조각 이렇게 먹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수분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 탈수만 된다 하더라도 집중력과 또 에너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물도 좋고 물이 좀 그렇다 그럴 때는 코코넛 워러도 되게 좋습니다. 물질이 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이 이런 걸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네.
아이들을 챙겨줄 때 이런 정보를 좀 들으시고 하시면 아이들 두뇌 건강에 그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은 네. 아침 식사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상위층에서는 16% 그리고 좀 잘 못 사는 중하위층에서는 32%가
네.
아침을 못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그 단순하게 아침을 챙겨주는 차원에서 좀 급식을 아침 급식을 그 정부 차원에서 또는 이게 좀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을 꼭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한다면은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카페인과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 박사님 모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스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